우리는 지금 로마서 전반부의 신앙에 이어서 후반부의 삶,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으면 왕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않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웃사랑은 또 인내와 속앓이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 편한 이웃사랑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어도 오매불망, 아이들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대표적이죠. 그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야 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지요. 물론 때로는 솔직히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의무감으로 할 때도 없고 이 녀석들이 너무너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행복으로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랑을 축복으로 여기고 꾸역꾸역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의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지 세상에 나가면 갸웃할 겁니다.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은 설명해드렸듯이 3P입니다. 파워, 권력, 프리빌리지, 특권, 그 다음에 물질, 포지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 구별되는 것, 차이점, 그것을 두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르려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부한 우리의 성적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는 것은 도가니고 풀무입니다. 어떤 기술이죠, 기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달이 인류의 삶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요즘은 특별히 기술 문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눈에 띄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요즘 세상에서 마음을 연단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어쩌면 유치원 빼고 대부분의 학교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대부분의 세상 기관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별로 없어요. 가정과 교회일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인문학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나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학문인데 거기에 기독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가 지금 기독교 인문학 굉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는 기독교 인문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발견하는 것, 이걸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연설 설교가 끝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부한 표현, 클리셰 같지만 말씀과 기도, 이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마음을 연단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을 연단하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겁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말한 3P, Power, Privilege, Possession을 강조한다면 이건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음을 연단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 많지요. 우리가 현실은 부족해도, 우리가 100점은 맞지 못해도 목표는 바르게 세우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이거구나. 가정에서 이런 일 하는 거구나.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짝이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도 짝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 가운데 사랑이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아가페를 가리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 절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오면 환영하고 환대하십니다.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맞아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고귀해서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술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솔직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제 부모님 연세가 되고 부모님의 입장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신 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손주를 보면서 28년 전 우리 부모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시애틀에서 오라고 하면 저희가 무조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내주는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보내주면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러면서 28년 전 팔순이 다 되셨던 부모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전화 카드 사서 전화했는데 뚝뚝뚝 떨어지니까 전화비가 비싸서 자주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요. 그냥 실감나게 제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그냥 막연합니다.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하나님께 갔을 때 야, 비로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결정적인 사랑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독교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100점 만점, 그러니까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모두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다 못 지킵니다. 대신 목표로 삼고 결승점을 향해서 평생 동안 한번 가보는 거죠.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7절에서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세금은 나라에 내야 되는 빛이잖아요. 그리고 8절로 넘어오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아유,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빛을 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때는 그런 사회였죠. 채권자가 되면 채무자한테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조금 다르죠.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50년째 돼가지고 신년이 되면 그냥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기독교인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대요. 빚 없이 사셨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빚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크레딧카드도 결국 빚으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자동차도 집도 빚을 안고 삽니다. 아이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미국은 그냥 보니까 빚을 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빚도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좀 지나친 빚은 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도 갖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커져도 문제가 없는 빚이 있어요. 빚을 지는 사람이나 빚을 베푸는 사람이나 이 빚은 그냥 무한대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밋 한도가 없습니다. 아니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 베푸는 사랑, 서로에게 빚을 지고 갚는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천국과 지옥 비유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젓가락은 아주 전봇대처럼 길다고 해요. 그러니 내 젓가락으로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앞에 있는 차려있는 음식을 놓고 그 긴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애쓰는데 입으로 들어갑니까? 다 뒤로 가죠. 절리 가죠. 그래서 하나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고 그 바닥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아주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인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죠. 그러니 천국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독점하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이 아닙니다. 피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웃사랑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이런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들의 사랑 주머니가 있다면 받은 사랑보다 베푼 사랑이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우리 사랑 주머니에 마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야,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10절 십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교회를 세우는 섬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가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4절로 가면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아주 100%, 아니 200%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예수님께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 갈 날부터 멀어지는 인간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도 내일 되면 예수님께 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웨이크업,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가 생각나죠. 이 밖에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죠. 덧입으면 안 되지요. 옷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더러운 것 있습니까? 불필요한 것 있습니까? 너저분한 것 있습니까? 클린업,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 앞에 펼쳐 보일까요? 우리 이 생각 순간순간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실 때가 더 가까워지는 저 같은 사람도 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왜 앞으로 이걸 메이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고 살았는데 그것들이 예수님께 드릴 귀중한 그 무엇이었는지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만든 열매도 있습니다. 과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도 꽤 많아요. 여행 갈 때 가방을 쌉니다. 가방에 갖고 갈 것을 얼마나 고민해요. 가져갈 것과 아쉽지만 놓고 갈 것을 분리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여행 간다면 가져갈 것이 무엇일까요? 놓고 갈 것은 또 무엇일까요? 꼭 챙겨야 되는 필수 아이템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거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서로 주고받았던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화 거룩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웨이크업, 깨어나야 합니다. 단정하게 신앙과 삶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클린업, 그리고 그로우업, 예수님을 닮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구별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고,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장기려 박사님 일화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한국 최초로 간, 리버, 절제술을 성공한 천재 의사이십니다.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빛도 해당이 되고 깨어있는 것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예수님 맞이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신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제가 저녁에 교회 카톡방에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꼭 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많이 많이 지고 또 갚게 해 주세요. 이론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냥 한 가지 사랑을 실천하면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이웃과 나누는 아주 멋진, 아주 근사한 구별된 우리 찬빈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